여호와께서 별로 날아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심판을 이길 소망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분노한 재판관 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본래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심판하는 사람은 성문에 앉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그냥 성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서시는데 왜냐하면 대단히 이렇게 좀 흥분, 좀 분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심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심문하시는데 먼저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십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혹은 공동체의 도덕적인 수준에 대한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고 혹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책망하며 교정하는 역할까지 다 장로와 고관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로와 고관들로 표현이 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맡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백성의 장로 고관들이 오히려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고관들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앞장서서 괴롭히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이 사람들 때문에 뭐 은혜와 복을 빼앗기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신문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 돌봐야 됩니다. 살기 힘든 사람 돌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좀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백성의 장로 고관들을 신문하면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4장 1절까지 길게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딸들이 영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풍습 혹은 그 시대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유혹적인 모습으로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발에다가 또 이 소리 나는 아마 그런 구슬 같은 거를 좀 달고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시대 여자들이 사용했던 액세서리, 장신구, 또 무슨 화장품, 뭐 이런 뭐 손에 들고 다니는 뭐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하나 기록할 정도로 이 시대 여자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를 장식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기 외모를 꾸미는 이런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1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굵은 배옷, 수치스러운 흔적은 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노예 같은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아마 이 노예들에게 아마 인두로 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요거는 노예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화려했던 모든 장신구 다 빼앗기고 팔려가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 시작.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장정과 용사는 이 여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군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전쟁에서 다 패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오히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죠.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본래 남자가 하는 일이 떡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에 일곱 여자가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과부가 되지 않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곱 여자라는 표현은 수많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가 많아졌어요. 너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 고대 이스라엘의 과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우리를 제발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다 우리 먹을 거 우리 입을 거 구할 테니 우리가 혼자 사는 여자가 되지 않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화려한 풍속에 젖어서 세상의 화려한 풍속에 젖어서 이렇게 온갖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베드로 전서 묵상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 겉모습을 꾸미는 베드로 전서 3장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타락한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풍조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지요. 그런데 4장 2절부터는 이게 논조가 달라져요.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사야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울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그날에 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2장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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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나왔어요.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바심 내다가 집안이 아주 어려운 일, 그 이스마엘 낳는 뭐 이런 거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한 기한이 있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무슨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한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 그 땅의 소산, 하나님께서 막 생명력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싹이 나는 거는요, 이게 막 불끈불끈 일어나요. 싹이. 싹은 어느덧 막 땅을 뚫고 일어나고 싹은 어느덧 확 자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힘이 있어서 자라난다고 해서 오늘 보면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싹에서부터 그 땅의 소산이 일어나는데 그 싹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다. 4장 2절에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4장 2절 앞부분, 4장 2절 뒷부분, 그날의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거는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말에는 영화롭고 아름답다,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영광과 명예와 위엄과 광채를 뜻하는 네 개의 단어가 병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마땅하게 딱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름답고 영화롭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게 가슴 뛰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을 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먼저 씻으실 거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 모든 더러움, 모든 죄악을 씻어 버리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실 때 죄와 허물을 씻어내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씻어내실 때 우리가 씻겨 나가야 될 존재인지 아니면 죄와 허물을 씻어내실 때 우리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는 존재인지 이거를 좀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은혜는요,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로와 고관들처럼 오늘 본문 16절부터 4장 1절이 말하는 그런 아주 세상 풍속에 매인 그런 여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단히 감동적인 거는요, 4장 5절 6절이에요.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4장 5절,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절과 6절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같아요. 출애굽 구름기둥 불기둥 혹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이런 것들, 또 오늘 본문 여기 4장 6절이면 낮에 더위 또 풍우, 비바람 이런 것들은 안전한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인데 그리고 사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이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그늘, 피하여 숨는 곳 만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을 재확인하시고 더 크고 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노라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두고 사는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서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이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 이 아름다운 약속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